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시간 준비했는데요. 어제부터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져서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예보돼 있다고 하는데 날씨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는 좀 괜찮으셨나요?
아, 현재는 뭐 서울 쪽은 비가 그래도 어젯밤부터는 많이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나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비 오는 걸 보면서 보도들 보니까 역대급 폭우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기상청이 10시 반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수량 관악 쪽에 141mm가 115년 만에 가장 많이 온 경우고요. 하루 강수량은 서울이 381mm를 기록을 하면서
네.
105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11년에 그 우면산 산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의 비보다도 훨씬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보다 많이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내내 호우가 예보가 돼 있는데 비가 뭐 계속 더 많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장마전선이 2차 장마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하게 되면 이게 장마전선이 약간 남북으로 오르내립니다.
예.
오르내리는데 이제 어젯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서울 쪽으로 많이 이제 주로 서울에서도 이제 주로 남쪽이죠. 서남권하고 동남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작이라든가 관악이라든가 이제 강남, 서초, 이쪽이 가장 많이 내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코어 세력이 지금은 이제, 경기 남부 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오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서울 쪽이 비는 좀 더 강해질 겁니다.
좀 더 올라오나요?
오전보다는. 그래서 이제 밤서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또다시 서울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오후서부터 쪼다시 남쪽으로 좀 내려가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예상은 한 18일까지는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면 한 열흘 정도가 더 남은 건데
네네.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겠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면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친구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거긴 덥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이제 정체전선이죠. 이 장마전선인데, 북이 남쪽에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받치고 있고요.
예.
북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상층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곳이 바로 중부지방 상공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곳에는 이제 전선대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제 정체전선이다. 뭐 혹은 뭐 이제 장마, 2차 장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어느 한쪽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중부지방에서 맞서고 있는데,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해서 확 밀어올리거나 아니면 북쪽 찬 공기가 아주 밀어내려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당분간의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있게 돼요. 그러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방은 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거죠. 날씨도 좋고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특보를 낸 걸 보니까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경보가 나와 있고요. 중부지방은 호우특보가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동부지방은 뭐 강풍주의보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특성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 7호 태풍 무란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혹시 뭐 이 영향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무란도 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큰 영향 없을 거로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태풍으로 발생을 해갖고 1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저기 중국의 하이난 섬이라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저 홍콩 서쪽에.
네.
그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상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저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태풍 송다라든가 6호 태풍 트라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때는 기류가 남풍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이 강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부터 남풍을 타고 그대로 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죠. 일단 굉장히 멀리 있고 강한 태풍도 아니고
예.
다만 뭐 기상청에서는 이제 북태평양 고개에 약간 밀어올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풍으로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저 이런 태풍들이 그쪽에 상륙하더라도 한 3일 정도 후에 그쪽에 수증기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게 11일 날 상륙한다면 대개 한 14일 이후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 예.
그렇더라도 너무 멀리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영향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뭐 지역별로 특히나 서울 내에서 서남권 혹은 동남권 쪽에 비가 집중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 영상들 보면 대부분 그 지역들이에요. 일부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채팅창에는 그 배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배수 문제도 좀 있는 겁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80mm 전후까지는 일단 뭐 배수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80mm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인 배수 역할을 할 때 80mm겠죠. 만약에 그 배수가 막혀 있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뭐 그 역할을 못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젯밤 같이 시간당 140mm가 넘었다.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더라도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대로 좀 저지대로 저 소위 말해서 이제 침수가 될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이 하수 같은 데서 오히려 범람이 됩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범람이 돼서 범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제가 보면은 서울이 뭐 80mm 하수 시설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광화문 같은 데 보면 한 30mm씩 한 두세 시간 오면은 물 안 빠집니다.
아하.
광화문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좀 차이가 있죠.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런 부분도 점검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싱크홀 이런 문제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참 지반이 약해져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고 또 추가로 계속 18일까지 조금씩 온다 그러면 위험한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산사태, 뭐 포트홀, 혹은 싱크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비가 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인데,
예.
예를 들어 산사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수분 그러니까 이 비가 와갖고 흙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좀 발생했던 이유는 워낙 비가 강하게 올 때는 이 타격력이 있거든요. 비가 지표면을 때리는 타격력까지 네네. 가해지는 바람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제 왔던 비들이 이미 이제 스며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다시 비가 오고 내일 비가 온다면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글피, 시간이 갈수록 산사태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산사태뿐만 아니고 축대라든가 옹벽 붕괴라든가 뭐 저지대 침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로 봐야 되겠죠.
예.
앞으로.
뭐 산사태를 예로 들자면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관련해서 좀 대피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요?
산사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산사태 징조가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물이 갑자기 뭐 산중턱에서 흘러나온다.
네.
뭐 잘 나오던 샘이나 이런데 물이 갑자기 끊어지더라. 이런 결국 이제 이 땅 안에 있는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던 곳이 갑자기 기울어진다. 뭐 산에 울림이 있다. 사실 뭐 나무가 기울어진다, 쓰러진다, 뭐 산에 울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산사태가 대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네.
거의 못 피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산사태 위험. 지금 저 뭐 산림청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산사태 위험 지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 좀 안전한 곳으로 이럴 때는 대피해 주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건 대피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재난을 피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고 그러는데 최고는 대피입니다.
예.
가장 좋은 건 대피해서 목숨을 먼저 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2020년 재작년에 그 장마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54일 동안 중부지방이. 그때 산사태나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이 산림청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지역도 산사태가 많이 아하. 났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산사태 지도는 주로 이제 지형이라든가 토질 이런 걸 보고 만들어내는데 대개 지금 이제 뭐 펜션을 만든다든가 혹은 뭐 지방에 조그마한 간이 공장을 만든다 해서 산을 깎는다는 말입니다.
예, 예.
이런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산을 깎아서 만드는 뭐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 뒤에 산이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아,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면 네. 대산 임수고 최고의 이거는 저 날씨가 좋을 때 얘기고요. 앞으로 이 기후변화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비가 내릴 경우에는
네.
사실 뒤에 산을 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할 수 있다
겁니다. 그때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 예.
거기도 많이 대비가 돼 있었다라고 그 밑에 아파트가 아주 부자들이 살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여튼 만일 산을 갔다가 이제 산림청에서는 안전지대 뭐 좀 위험지대 이런 거 구분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초기에 이제 최근에 뭐 산을 깎았다든가 대기 절개지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산사태가. 그래서 뭐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안전한 곳에 대피해 계시다가
네네.
그게 오히려 훨씬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아마 사시는 분들이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뭔가 공사가 일어났거나 산을 깎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번엔 특히나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보통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말복이 지난 8월 하순쯤에 태풍하고 함께 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번 비를 그런 가을 장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장마는 통상 이제 2월 하순부터 7월 하순 사이에 오는 걸 장마라고 부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을 장마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저 북태평양 고기압이 쭉 밀어 올리면서 장마 연세를 갖다 북한 쪽 그러니까 저 만주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장마가 끝나고 우리나라는 완전 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받아서 폭염이죠. 그러니까 8월 한 달은 굉장히 더운 달이죠.
예.
그랬다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을 하는 겁니다. 세력이 약해지면서 밀려 내려오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장마전선 자체도 같이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근처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비를 내립니다. 이거를 가을 장마라고 해요. 지금은 이게 지금 8월 8일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존 사고를 본다면 이걸 가을 장마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가을 장마는 아니죠. 2차 장마다.
아, 예.
1차 장마는 끝났거든요. 올해 예, 7월 예. 25일에.
네네.
그래서 보름 이상 더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장마, 지금 보면은 만들어지는 기압 배치라든가 기상 요소라든가 다 보면 완전 장마예요.
아.
그 다음에 8월 8일부터 현재 예상 모델들이 8월 18일까지 나오는데 10일 이상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이건 장마로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이번 비가 지나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일이 넘어가면 이런 큰 비는 이제 앞으로 조금 없을까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완전히 내려가고 끝날 것이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일 8월 18일 끝나고 다시 북태평양고가 밀어 올렸다가
예.
한 일주일 정도 덥다가 또다시 내려오면 그건 어떻게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그럼 3, 4 장마라고 부르면 된다. 그건 세 번째.
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거네요.
없지는 않지만,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 대개 여름철에도 많이 더웠다가도,
예.
대개 이제 말복,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기온이 일단 한풀 툭 떨어집니다. 물론 덥죠. 덥더라도.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좀 빨리 왔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예.
북쪽에 있는 창국이가 좀 일찍 내려왔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은 8월 18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8월 18일까지는 일단 장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죠.
아, 그렇군요.
그죠?
예.
모델이 안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정말 그때 병룡고기에 밀고 올라가고 서울 지방에 남부 지방은 계속 폭염입니다. 남부 지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부 지방은 계속 폭염이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이제는 큰 더위는 서울 쪽은 지나가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열흘 후 상황은 그때 또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겠고 당장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일단 이번 비 피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상황 알아봤고요. 이런 날씨 때문에 교통 통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지금도 통제 구간이 많은가요?
네, 이례적인 폭우로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 좀 더 침수된 구간이 많은데요. 예,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의 통제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서남권 지역 금천과 구로 동작, 영등포 서초, 강남권의 침수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강남 순환로 지금 수서 방면 봉천 터널 중간 지점 4차로가 침수되면서 계속해서 차단 중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 46분경부터 사평대로 이수 교차로 예, 3호가든 아파트 사거리 구간 도 침수 때문에 부분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남부순환로 대치역에서 항렬 구간도 침수로 지금 이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25분경부터 양재대로 양재교 하부도로가 전면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시 염곡동 지하철 옆길 2, 3차로도 지금 침수 때문에 부분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계천 산책로 일대도 지금 모두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산 주변 일대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예, 청계산 일대 헌릉로 지금 청계산 입구 3거리에서 염곡사거리까지도 예, 도로 침수로 부분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빗길이 좀 잦아들면서 간선도로는 운행이 재개된 곳도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동부간선도로 분자교부터 성동분기점 일대까지는 예, 통제가 해제되면서 이제 전구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 따라 지금 사근램프에서 성동분기점 일대까지도 양방향 차량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차량이나 좀 보행자 모두 각별히 좀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 통제 상황의 교통캐스터 김미란이었습니다.
네, 도로교통 통제 상황 듣고 왔고요. 조금 전 11시 15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한 집중호우 대비 재난방송 철저 요청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이에 재난방송 사업자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기상상황 전달 및 주의사항, 국민행동요령 등의 재난방송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안내를 해드리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피해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자동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차량 천여 대가 침수됐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자동차가 고립되고 폭우에 물 웅덩이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겨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 피해 관련해서 또 연결을 하게 될지 몰랐는데 명장님 계신 곳은 피해 상황이 심각한가요? 어떤가요?
인천에도 심각한 데가 많았어요. 미추홀구 쪽이 아주 심각했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 뭐 잠긴 데가 많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다른 데는 원래 뭐 많지는 않았어요. 원래 인천이 사실은 자연 피해가 좀 적은 지역이 인천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인천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번처럼 그렇게 짧은 순간에 그냥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 정말 뭐 상당히 강한 비가 내렸고 관련해서 피해가 많은데 오늘은 자동차 피해 좀 특정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뭐 물에 잠긴 자동차 지금 자료 화면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런 차량들 계속 그 물 속에서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안 하는 게 좋죠. 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침수라고 그러면 보통 3단계 정도로 나눠요.
예.
1단계라는 건 실내로 살짝 물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에 카페에서 젖은 정도.
네네.
그 정도 물은 1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뭐 수리는 가능하고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죠. 이런 걸 수리할 때는 카펫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배선이라든가 깔끔하게 청소하고 케미칼로 뿌려주거나 아니면 거기 관련된 센서 릴레이 정도 교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2단계 침수가 어디냐면 시트까지 시트 밑에 바닥 있죠. 바닥
예,
거기지
예.
않는데 거기까지 들어온 걸 2단계 침수라고 해요. 이때는 좀 비용이 들어가죠. 실내 고안의 정도면 센서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컴퓨터 된 것들
네.
심할 때는 오디오까지 불에 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거의 초토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예.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느 차든 간에 수리가 뭐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3단계 침수는 엔진하고 미션이 물에 잠긴 걸 3단계 침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내가 차를 고치고 싶어도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해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이제 정비업소에 가면 이제 정비업소에 보험 이제 견적을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보험회사에는 보험 수가가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1,200이 나왔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수리 못하게 합니다.
아하.
내가 다시 1,000만 원 줄 테니 당신이 차를 사든 간에 다른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3단계 침수는 대부분 차가 보험 수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1단계, 2단계는 뭐 큰 이제 트러블 없이 고칠 수가 있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도로에 물을 잠기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타이어에 반 정도 잠기면 운행이 가능해. 반 정도 넘어가면 위험하잖아.
예.
라고 해서 그걸 보고 상식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거는 내연기관차 얘기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 그렇게 바닥에 타이어 반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차의 바닥의 높이가 물에 잠겨도 괜찮은 높이가 25cm, 30cm 정도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거기까지 괜찮다. 안전존이다라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높아 있냐면 바닥에서 17cm에서 19cm 사이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타이어 반 정도에서 잠겨도 된다? 그거는 전기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이어에 4분의 1 정도 이상 잠기면 무조건 안 된다. 요게 이제 달라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정도 넘어가면 타이어 반 정도 들어가면 뭐 방수가 돼 있다더라도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비용이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 배터리 값만 2천만 원 넘어가고 공립까지면 2,300 가니까 보통 거기까지 들어왔다. 타이어 반까지 있는 데를 지나갔다. 그러면 보통 뭐 2,300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수입차. 뭐 흔히 태자 들어가는 뭐 이런 차 같은 게 배터리 값만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공유까지면 4,500. 그러니까 타이어 반 정도 잠기게 되면 잘못하면 4,500만 원 차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전기차는 어쨌든 도로에 물이 잠겼다 그러면 안 가는 게 제일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웅덩이 지날 때 뭐
네.
지금 8533님께서도 1단기하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말씀하시고 좀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그 1단계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소로 가라는 얘기죠.
아.
만약에 좀 뭐 5km 이상 넘어가고 10km 넘어가면 물살을 가르게 되잖아요. 근데
예,
자동차가
예.
한마디로 보트가 되는 거잖아요. 물살을 가르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물이 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이제 부품, 그죠? 어쨌든 물하고 만나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 관련된 부품들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탕 튀기지 않도록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은 천천히 가라 이런 거지 뭐 뒤로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속도를 줄여라. 5km 미만으로 가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천천히 가라.
네.
이런 그런 비가 멈추게 됐을 때 이후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이제 아무래도 흙탕물 같은 거 있고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새 브레이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거기 이물질이 껴있죠. 깔끔하게
네.
청소하는 게 좋겠고 또 밑에 배선이라든가 또 연결된 부분들이 요새 편의장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거기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말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차 실내 안에 습도가 많이 찼을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습도를 제거해 주는 게 좋겠는데 습도 제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그 여름에 이제 장마철 오게 되면 장롱에다가 물 먹는 뭐 같은 거 놨었죠?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로 빼는데 그걸 운행하면 안 돼요. 차를 세워놓고 그걸 이제 집어넣어서 빼는 방법이 하나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배출되면 그래도 습도가 많이 남아 있으면
예.
차 안에 참수씨나 굵은 소금 주머니를 시트 밑에 달아두거나 앞에 인수로 판넬 쪽에 달아두면 습도를 웬만큼 잡을 수 있죠. 만약에 좀 심한 것 같으면 헤어드라이로 싹 다 말려주기도 하고,
예.
날씨가 좋은 날, 뭐 햇빛이 쨍쨍 뜬 날 이불을 말리듯 자동차 창문을 싹 열고 가지고 햇빛에 노출시켜서 말려주면 웬만한 습도들은 다 잡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습도 잡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자제품 많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품을 고장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예.
굵은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숯 같은 거를 시트 밑에 달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관련 피해 상황들 묘사되는 거 보다 보니까 차가 물에 잠겨 있고 그 위에 올라가 계신 분도 있던데
예.
뭐 이럴 때 전기차나 뭐 휘발유차 등등 해서 감전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은 뭐 내연기관차는 감전 위험이 없는데 전기자동차는 뭐 차단장치가 있어서 뭐 감전 위험이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나 걔가 작동 안 하면 감전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어떤 구청 직원이 그거 하다 전기에 감전돼서 뭐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에 하여간 전기와 AC와 연결돼 있는 전기자동차는 대수 쓰면 물하고는 굉장히 상극이기 때문에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리고 또 도로에 잠긴 도로로 가게 되면 전기자동차는 더욱더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계기판에 이제 자기진단이라든가 경고등 뜨는 것도 잘 보고 혹시나 꼭 정비소에 들려서 차를 리프트에 뜬 다음에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거기에 배선에 만약 흙탕물에도 있다면 깔끔하게 말려줘야만이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큰 트러블이 안 생길 수 있다. 그래야 안전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끝으로 5073님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차 타고
네.
있는데 침수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차 버리고 도망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대수수는 뭐 도망가는 거야. 뭐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차값이 얼마인데 도망갑니까? 차를 빨리 주변 사람들 이제 상황해서
예.
거기 좀 피해서 밀어서 보내는 게 좋고요. 기아 랜덴을 놓고 되면 밀면 혼자도 뭐 가능하고 옆에 사람도 대부분 우리 뭐 기사도 정신이 많으니까 도움 청하면
예.
다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차는 살릴 수 있잖아요.
네.
도망가는 게 참 뭐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돼서 밀물
예.
올려들 오면은 도망가야 되겠지만 뭐 차가 다닌 도로에서 그렇게 밀물처럼 물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됐으면 차를 살리는 게 좋겠고 어쨌든 고가 밑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하도는 안 다니는 게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도로 상황 보고 저기 지하도 있네. 그럼 뭐 피해서 다니는 것도 좋고요. 뉴스를 이렇게 방송 들어가면서 어디가 침수했다 그러면 그쪽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짧은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